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돈이란 게 뭘까요? 모두들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공든 주식 무너지라 35회 시작하겠습니다.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오늘도 성실한 사나이로 거듭난 차영주 차장님과 포카라의 강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그 어제 꽃샘 추위가 아주 굉장히 좀
예,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
주식시장도 2월 10일입니다.
예, 주식시장도 네. 갑자기 좀 어제 코스닥이 크게 출렁거렸어요. 네. 10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네. 600한 4까지 올라가다가 590한 4까지 밀렸다가 오늘 다시 또 한 7포인트 빠졌다가 그대로 오늘은 반등해서 네. 지금 592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좀 빠지긴 했는데 네. 반등이 그러니까 주가가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에서 네, 네. 네. 코스닥이 단기간 내 한 달 남짓해서 네. 그렇게 올랐다가 조정이 없이 갔어요. 사실은 네. 큰 조정이 그러다가 어제 약간 이제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를 일거에 파는 바람에 네. 시장이 좀 출렁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장중 조정하고 끝내서 좀 약간 그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 흐름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그냥 조정 없이 가는 거는 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땅이 좀 푸석푸석 하면은 좀 밟아주고 네. 다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빠지면 네.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소 게임적인 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래소는 코스닥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네. 옆으로 질질 흐르는 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어떤 시각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걸로 굳어지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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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적이 결국은 문제인데 그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네. 그래서 대형주는 지금 완전히 소외된 그런 상태고 네. 코스닥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조정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에 얘기한 것처럼 그 퍼가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익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닥을 바라보면 조금 조정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최근에 그 코스닥의 전체 그 신용 잔고가 2.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현재 신용잔고가 2.6조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잔고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거는 한번 털리고 이제 가야 된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이제 정부는 연초 이제 계획들을 우리나라 경제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면 주로 이제 그런 혜택들을 보는 게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핀테크랄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 시세가 올랐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네.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하고 게임주들이 조금 이제 최근에 가빠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초순 들어가지고 장중 등락폭이 좀 커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강한 조정 국면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조정 국면에서는 좀 다소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북한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뭐 잘 대응하시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자꾸 지금 반복을 지난번에도 반복을 했고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 반복했는데 지금 어떤 대형주하고 중후장대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오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네. 수출도 어떤 수출의 어떤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게 또 중국이라는 어떤 시장, 그 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 어떤 그 중장대가 컸는데 지금은 말이죠. 중국이 우리가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저
선박,
철강, 화, 뭐 다 하잖아요. 디스플레이 할 거 없이. 그러니까 결국 걔들이 더 싸게 만들고 뭐 이게 지금
규모의
우리가
경제도 실현되고
그 뭐 또 거의 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반도체까지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5년 전만 해도 중국 관련주들은 방금 홍카라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중후장대.
예. 근데 지금 중국이 못하는 관련 종목들을 우리나라가 해서 지금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화장품.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소비재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못 만들고 저희가 중국의 그 내수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에 따라서
네.
지금 뭐 아모레나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계속 신고가를 좀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은가 투자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산업의 어떤 흐름이 예, 우리 그 기존의 어떤 이제 중후장대 쪽에서 급격하게 지금 이런 소비재 중국이 이렇게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소비재나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 게임이라든지
네.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의 한류의 어떤 붐을 타는
네.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 막 이제 뜨기 시작하잖아요.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지 못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이 기관 사람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강하지만 네, 내수에서는 뭐 약하거든요.
뭐 사실 그 외형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 네. 내실을 따라잡는 게 훨씬 어려운 법이죠.
어려운 법. 그러니까 네. 그 웃긴 게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비행기도 이제 미국으로
뭐
수출하는 나라고.
건물도 뭐 큰 건물 잘 짓고요.
샴푸를 못 만들어요.
네.
분유를
그러니까
못 만들고.
뭐 저 스타킹 같은 건.
네.
러시아에 가면은 이제 우리 선배가 뭐 러시아하고 관련된 일을 뭐 하고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네.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찾는 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공산주의 국가인 영향이 크죠. 네, 소비재에
그
대해서
지금 올해 그 중국 그 쇼핑객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잔뜩 사가는 필수품이 뭐냐면 어그 부츠라 그러나요?
네.
그 우리 한 2, 3년 전에 유행했던 거.
네, 그 호주산 부츠 얘기하는 거죠.
그
네.
소위 말해 영의정 부츠라고 얘기하는 네. 농담에도 그거가 필수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28일 날
또 광고 시작했어요.
안 돼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 남은 광고야.
1월 24일 날 한 40여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종목을 말씀 잘 못 드리고 시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8일 날 제목이 뭐냐면
2월 28일이요?
예, 2월 28일 날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10시서부터 12시인데 2시간 동안 종목 얘기만 할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헬스케어, 화장품, 그리고 중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네.
중국 내수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면 그다음에 네. 헬스케어, 화장품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뭐 시황이야 뭐 어차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종목 얘기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할까
네.
그래서 저희 잠실역 지점으로 오시면 하여튼 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고비 좀 주세요, 저.
광고비요? 아, 예, 끝나고.
광고는 맹렬히 하면서 광고비는 안 줘.
그래서 6418-3111번으로 지난번에는 좀 자리가 없어 서서 들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좀 자리를 좀 배정할까 좀 그렇게.
네, 그리고 저희도 지난번에 밥 먹다가 나온 얘기인데 네. 저희 셋이 모여서 뭐 토크 콘서트 형식의 뭔가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흥 네. 나면 하는 거고 흥 안 나면 안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 대강 시황 얘기 마무리하고요. 네. 네. 사연. 네. 개미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사연 해보겠습니다. 강신규님. 트레일링 스탑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나요? 자영업을 하느라 수시로 호가창을 보면서 주식 매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시간이 되면 그때그때 매매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타이밍에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이승훈 PD님은 매매 시 서버 자동 주문 트레일링 스탑을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상 유효 기간을 길게 잡고 서버 자동 주문 트레일링 스탑을 이용하여 매도를 하려고 보니 목표가 얼마 이상, 고점 대비 얼마 하락 시 매도 이렇게 두 가지 옵션만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날에는 목표가를 초과하여 장대양복으로 마감 후 이길 장 개시시 보유종목이 목표가를 하회하여 개파락을 해버리면 기존 달성한 목표 이익률도 잃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파락 시에는 이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하나요? 수시로 시향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매수 매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다 드린 말씀인데 세 번씩 들으셨다면 왜 모르시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지키는 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단 트레일링 스탑 주문을 내놓으면 그 주문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는 거.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올려가 나가는 거 외에 다른 옵션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 이상 트레일링 스탑을 하고 나서 아 이거 뭐 목표한 매도 매수 수익률도 못 지키면 어떡하나 그런 거 생각하면 트레이딩 스탑을 하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은 트레이딩 스탑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매수 매도를 걸어놓는 거지 트레이딩 스탑은 뭐냐면 그 올라가던 주식이 꺾일 때 네. 내가 이익을 취하든지 네. 이익을 취하고 나오는 건데 고점에서 자기는 걸어놓고 고점에서 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아니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분 네. 이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네. 예를 들면은 네. 12,000원에 주문을 내놨는데 전날에 13,000원에 이제 매도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갑자기 개파락을 해가지고 다음 날 첫 주문이 이제 체결가가 11,000원이 돼버리면 11,000원에 다 체결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그 기존에 목표한 매수 수익률을 그럼 지킬 정도의 차원에서 그럼 트레이딩 스탑 가격을 걸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는 건 좀 공부를 너무 부족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유 종목이 상승 시 트레이딩 스탑을 바짝 붙인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다음 메일 주셨는데 진짜 공부 안 하셨네요. 이거 세 번씩 들으셨는데 뭘? 아니 보통 트레일링 스탑이란 게 좀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3,000원에 끝났으면 11,000원에 놓는 건데 이걸 11,000원에 보통 놓던 거를 12,000원에 바짝 붙여 놓는다는 얘긴데 아, 이분은 그러니까 세 번씩 들으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 수직으로 솟구치면 네. 트레일링 스탑의 어떤 가격 수직으로 솟구친다는 얘기는 다시 또 확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각도가 굉장히 급할 때는 좀 트레이닝 스탑을 바짝 붙이는 게 좋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네.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분이 이제
전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점에서 네.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이익을 네. 그러니까 이제 13,000원에서 12,000원에 오면 파는 거지.
이익을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13,000원에 14,000원 가면 계속 거기서 13,000원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지. 13,000원 같은 게 12,000원에 와서 12,000원에 팔면 내가 그 1,000원을
그냥 파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다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샀는데 이제 트레이닝 스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만 원에 있다가 주가가 한 13,000원 갔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11,500원 정도의 트레이닝 스탑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3,500원까지 안 오고 다시 13,000원에서 한 15,000원 갔다. 네. 그러면 한 뭐 12,500원이나 13,000원을 걸어놓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네. 보면서 트레이닝 스탑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 스탑이라는 것 자체가 취지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 이익을 다 실현하지 못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대신에 더 큰 이익을 노리자는 의미지 이익을 최대화, 극대화한 지점에서 꼭 팔아채기자 이런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익을 포기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개파락해서 체결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를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란 게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트레이닝 스탑이라는 거는 포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상담 사연 마무리하고요. 예, 본 내용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뭔가요?
오늘은 그 K사인이라고 네. 그 보안, 개인 DB 보안이거든요.
개인 그러니까, DB 보안이 무슨 얘기죠?
뭐냐면은 개인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잖아요. 네. 네. 예, 은행이나
아, 그 맨날
카드사.
털리는 그거요?
네. 예. 그런 데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주민번호라든지.
그건 이제 다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네? 털려가지고. 이제 다, 우리 주민번호는 네. 공공정보 아닌가요?
네, 그러겠죠. 네. 뭐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개인정보인가 어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저희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한수원이 털려가지고 뭐
아 그래요? 한수원도 털렸어요?
한수원 털려서 뭐 원전을 크리스마스 날 폭파한다 뭐 그런 얘기.
안 털린 데는 어디예요?
뭐 거의 뭐
그 전에는 소니가 털려가지고 그 김정은
영화 사진 영화 사진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털리겠다라고 했었고 충격적인 거는 2013년에 이제 그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이제 네. 개인정보를 해킹했다라는 거를 네. 가디언지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스캔들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시세가
그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화하겠다고 말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정확한 거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 모바일 지금 이제 핀테크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모바일로 이제 결제가 이제 보편화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가 그 핀테크로 해서 지금 알리바바가 수신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알리페이.
알리페이.
네.
그 우리나라도 지금 천억 이상 자본금을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네이버가 인터넷 금융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수신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여신도 마찬가지지만 여수신이 다 지금 가능하게 지금
수신과 여신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빌려 주고 돈을 받는 거. 네.
그러니까 예금을
저금을 받거나
저금을 할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대출도 가능한 거야.
네. 네.
그럼 네이버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는
인터넷
없지만
뱅크.
인터넷 은행이 되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네.
내가 남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주민번호라든지 뭐 거기 필요한
네.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대출 받아 가버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핵 거기에 있는 잔고를 빼갈 수도 있고
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증권회사에서
네.
자기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바로 그 담보대출을 뭐 그 주식을 바로 당일날 저 돈을 빼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돈을 빼가 버렸다는 거야.
네.
그게 지금 그러면 그게 책임 소재 뭐 약간 법정 지리한 법정 공방 뭐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은행에서도 예금 없었다고 그런 얘기도 실시간에 얘기 나오셨습니다.
그게 지금 공공연히는 나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파장이 크니까
네.
그게 돈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 시대 이게 해킹이 내가 돈을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오히려 예전이 더 안심이죠. 왜냐하면은 내 통장하고
네.
인장을 갖고 가서 통장을 꽝 찍어야 돈을 내주잖아요.
네.
우리 차라리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건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로 오면서 가장 핵심이 보안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꼭 그래서 금융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모든 게 이제 기계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건데
네.
그 사이에 데이터가 왜곡된다라는 거. 제가 이제 원격 진료도 할 거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런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우리가 모르게 이 해킹이 돼가지고 연동이 돼버리면 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좀 말 좀 끊지 마. 내가 좀 하고 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제 핀테크니 뭐 인터넷 뱅킹이 하잖아요.
네. 온라인
결제도
뱅킹,
온라인
네.
결제도 지금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네이버나 뭐 다음이 몇 천만 명씩 사람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제 금융 업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결제 업무나 금융 업무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네.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 보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는 공인인증서도 폐지하면서 좀더 간편한 결제하라. 그래서 간편 결제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네.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공인 인증서 하셔 뭐 하셔 뭐 하셔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열 받아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뭘 물건도 못 사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틀렉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간편하게 하자. 그러면은
네.
거기다 내 아이디만 네이버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딱 넣고 바로 그냥 물건을 살 수 있고
네.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거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정말로 이게 이제 정말 가공할 만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 보완을 잘 안 하면
그럴 위험이 있죠.
예,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완 투자를 그러면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렇게 뭐 농협도 털리고 막 털렸잖아요 예전에. 그 뭐 카드사도 이렇게 많이 털리고 헤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뭐 소일거 위험가나 고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 고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게 중요한 건데 얘들은 그냥 뭐 여수신이랑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그 어떤 보안이라든지 그 이런 전산 투자 이런 거는 좀 지금까지 소홀히 하고 그게 찬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찬밥인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대부분의 이 보안 관련 방식들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거의
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인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네가 유출했다라는 등 보관 잘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정부에서
거죠.
정부에서 일정한 어떤 그 저기만 갖추면 뭐 시스템만 갖추면은 그 오케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털리잖아요. 그럼 야 금감은 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했다. 근데 털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네, 이번에 없애버렸어요. 법이 바뀐 게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그 사전 규제 및 의무 규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인인증서랄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핀테크나 어떤 이런 앞으로 개발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법을 바꾼 게 자율보안 체계를 해가지고 사후에 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보안 관리 방침을 스스로 정해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야.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보다는 뭐 OTP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갖춰라 그럼 그것만 딱 하면 땡인 거야.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그 글로벌 보안 부분들이 연평균 그 해킹 사건들이 한 66%가 증가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어떤 그 관리 그러니까 지금 보안 관리는 연평균은 7%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적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핀테크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자율보안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아마 보안 투자를 안 하면은 안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될 시기.
이런 상황에서 이 K사인이라는 업체는 보안 관련 어떤 일을 하는 업체고 왜 이 업체를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죠.
예, 그러시죠. 지금 이제 그
이 업체에서 파는 제품 혹은 서비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DB 암호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개인 데이터베이스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들.
근데 이 회사가 국정원에서 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니네들 상당히 그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DB 암호화 이쪽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1위예요. 개인 DB 보안 시장에서 물론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다. 그럼 파이오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도스 보안이다 그러면 인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K사인을 들고 나온 거는 이 회사가 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국내 1위기도 하고 영업 이익률이 뭐
20%를 넘네요.
네, 올해는 3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보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 한 거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한 3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작년이 한 25% 추정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재작년에도 한 26% 정도 영업이익률이니까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으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성장성이
성장성도 좋고 또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게 보안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쉽게 이 시장에 진출하기가 좀 어렵죠. 보안을 맡긴다라는 거는
레퍼런스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납품 업체가 천 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안 인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
오히려 미달이 안 가는 분이
삼성, 네. LG, SK, 롯데그룹의 표준화 제품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금융기관 최다 레퍼런스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를 좀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 회사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그 암호화 관련해서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를 네.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2년차부터는 유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 유지보수 그 마진 그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게 마진율이 99%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그거는.
그러니까 네. 얘네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속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런 회사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 골프존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 골프존이나 더존 비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딱 장비나 이런 걸 팔아먹고 소프트웨어를 네. 팔아먹으면 거기서 계속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거의 네. 99%니까 거의 들어오는 돈이 다 100% 잘 캐시죠.
이게 아마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을 계속 깔리면은 그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재미나요.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영업적으로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네.
앞으로는 빅데이터 세상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네.
그걸로 해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그걸 이 회사가 솔루션을 개발해서 네. 지금 영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커져가는 부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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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도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봐서
네.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재무 구조가 이번에 그 합병 상장하면서
시총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시총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시총 내 못 봤네.
1000억 정도 네. 돼요. 예.
퍼가 뭐 한 10몇 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네. 작년에 그 KB 스펙하고 합병했었죠. 네. 11월 달에. 네. 예.
현찰도 많고 네. 그 지난번 합병할 때 157억이 들어왔고
네.
돈을 뭐 쓸 데가 별로 없더라고 예산은.
네.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연구 인력이 좀 필요하지만.
네.
뭐 돈 나갈 때도 없고 해서 돈이 뭐 현금으로면 아주 좋고 그래서 그 시대적인 흐름도 타면서 반드시 이 분야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회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가가 천 한 저점 한 1500원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합병한 다음에 쭉 빠졌다가 결국은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쭉 올라서 3,000원 넘었다가 지금 한 2,7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흐름도 좋고
네.
그다음에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 매출액도 지금 작년에 한 270억 정도 됐는데 올해 한 400억 가까이 나니까
네.
이 소프트웨어 보안 쪽에서 이 정도 규모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기적 중장기 종목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네.
하시는 게
저희가 여태껏 얘기했던 그 우량 기업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네. 미래성도 있으면서 현재도 괜찮고
현재도 괜찮고 거래처도 다양하고
네.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해자도
경제적
해자도 있고 뭐
빅데이터
이런
솔루션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가 얘기한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네.
그렇게 해서 참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도 되고 네. 재밌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 정리하고 오늘 소개할 책은 뭔가요?
예, 오늘 소개할 책은 그 임경이라는 분이 지은
이름이 멋있네.
한국은행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 그 네. 한국은행에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이제 지은 그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네.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은행에 학교는 저랑 같은 학교 나오셨는데
네.
한국은행에 입행하셔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렇게 해서 담당 업무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의 원화와 외화의 긴밀한 연결고리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환율하고 달러 부분, 그다음에
네.
금리와 원화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통합적으로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그 화폐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주면서 돈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그 파생하고 같이 보면서 사고 팔기 그리고 빌려주기 이런 유형으로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그 이 어떻게 그 지식이 많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처음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 두세 번 본다는 생각으로 보신다라면 전체적인 그 진짜 돈의 흐름 원화와 외화의 관계 네.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이죠.
네?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돈의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어떤 돈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네.
국내하고 외국하고 어떤 자금의 교류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국내에서도 지금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버리면
네.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소외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돈이 많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신이 굉장히 좋아지고 신용평가도 굉장히 좋게 받고
네.
그러니까 또 외국 돈들이 들어오고
네.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나빠진다.
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의 흐름이
네.
근본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을 잘 추적을 해야 되고
네.
자금 동향이라든지
네.
국제 수지 동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이제 국제 수지라고 하면은 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환율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개방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네. 환율을 모르고 주식 투자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해서 엄청나게 그 250엔 달러당
네.
거기서부터
120엔대까지
120엔대까지 그냥 단숨에 1년도 안 돼서 네.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네.
전 세계 돈들이 다 일본으로 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버블이 되면서 엄청나게 단기간 내 주가가 막 네다섯 배 올랐잖아요.
그때 뭐 도쿄에 한구를 팔면 캘리포니아를
그렇죠.
산대는 둥 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황금 그 어떤 땅값만 팔면은 뭐 어디 캐나다를 산대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마무지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폭등을 하다가 다시 또 엔화가 이제 또 역플라자 합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쩌면서 환율이 또 변동되니까 또 확 버블이 깨졌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예를 들어서 뭐 마르크화도 마찬가지고
네.
마르크화의 어떤 추세 이런 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네. 영국도 파운드화가 움직이는 게 따라서 영국 경제가 완전히 아작이 났다가 뭐 저기 했다가
네.
소로스가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을 모르면은 주식시장 하기 힘든데
네.
그것도 결국 국제 수지하고 또 관련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그 97년에
네.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금융위기의 근본도 어떤 경상수지가 좀 안 좋은 상태.
네.
우리가 96년까지 그 전에 한 17년을 볼 때 3년만 경상수지 흑자였어요.
네.
계속 적자하다가 네. 83년에서 6년인가? 그때만 흑자 좀 냈다 계속 적자 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돈이 없다는 걸 알고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금융위기가 왔는데 그 뒤부터 이제는 외환 보유고를 좀 쌓자
네.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좀 나아졌잖아요.
네.
이렇듯이 결국 이게 환하고 저 환율하고 경상수지하고 이런 게 다 돈의 흐름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돈의 어떤 흐름, 금리라든지 이것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세계 갖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통화 정책이
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네.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좀 풀고 있는 상태고
네.
최근에는 이제 ECB가 그 유동성을 또 풀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각국이 이제 통화 약세를 지금 이제 그 유도를 하면서
네.
이런 나라들의 현재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형편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네. 금리를 이제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통화 정책 이제 환율 정책이 이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내야만 결국 그 전 세계 돌아가는 그 자금의 흐름, 네. 그다음에 주가의 향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이해하지 못하신다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틀을 좀 잡아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그 일단 자금 이런 부분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쭉 통독을 해보니까 네. 참 잘 썼어요. 이렇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 아주 자상하게 네. 잘 썼고 그래서 저 책을 읽어보면 큰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환율 전 사실은 이게 지금 환율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전쟁인데 중국이 말이죠. 지금 지준율을 인하한 배경이 이거예요. 중국의 이제 경제가 사실 좀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졌죠. 네,
떨어지는데 이걸 살려야 네. 되는데 중국이 지준율이 17%예요. 그러니까 네. 평균적으로 전 세계 지준율은 3%거든요. 3%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와서 찾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8% 9%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 3% 정도.
3%. 네. 그러니까 지준율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들이 네.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네.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놓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이제 지준율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준율 통제를 통해서 그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는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
네. 그러니까 통화 승수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중국이 지준율을 이렇게 인하했다면은 아 이거는 통화 통화를
풀겠다라는 거죠.
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17%에서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다운 시켰다면 그만큼 돈이 통화 승수에서 풀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M2.
예, 네, M2나 M3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그거는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좀 이렇게 다운되는 이렇게 스타일로 되고 위안화도 네. 지금 절하되고 하니까 한머니들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해요. 네. 한머니가.
네.
그럼 한머니가 확 빠져나가 버리면 어때요? 중국이 상당히 좀
시중에 자금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양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일본도 돈 풀고 미국도 풀어놨고 유럽도 풀고 하는데 이게 통화 전쟁이거든요.
네.
그럼 통화 전쟁이라는 건 환율 전쟁인데 얘가 환율을 절하려고 하면은 상대국도 환율을 절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환율 전쟁은 무슨 나중에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게 무슨 부로 비슷하게 끝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서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도 환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결정권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돼 있지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수출 비중 대외 의존도가 수출 의존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네.
그런 상황인데 만일에 우리가 환율 전쟁에 동참해서 돈을 왕창 풀었다 그래서 원화 값이 똥값이 돼버렸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외국 애들이 바로 돈 빼가지고 나가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외환 보유고가 뭐 3천억 달러 뭐 몇천 달러 있다고 해도
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금세 그거는 한 10%만 일거에 빠져나가 버린다면 바로 금융위기 이제 외환위기 와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돈을 확 풀지도 못해요.
네.
이런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네. 그럼 이 책에서 배워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책에서 우리가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국제 수지인데
네.
저 책에는 이제 다 나와요. 국내 간의 어떤 자금 흐름이라든지
네.
뭐 국제 간의 흐름 이런 거 하고 환율 문제도 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제 수지의 어떤 구조 내지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환율 하면은 일단은
머리 아프다.
뭐야 머리 아프고
네.
평가 절하 뭐 평가 절상
네.
뭐 그다음 환율 상승 하락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네. 어떻게 환율을 보냐면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네. 원화 입장에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당 1달러당 1,000원이었던 게 네.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환율 상승이라고 그래요.
네. 그죠? 원화가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는 네. 거를 그게 이제 환율이 약세. 상승한다고 하죠. 네.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평가 문제가 들어가면 좀, 네. 좀 약간 또 사람 헷갈려. 이게 환율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평가 절 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상승인데 평가 절하다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돈의 가치가 절하됐다. 절하라는 게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원화가 상승한다. 네? 원화 기준으로 네. 환율이 상승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가치 평가가 떨어진다. 절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제 수지라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국제 수지 흐름에 따라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제 수지가 한 870억 달러인가? 저 경상 수지가 네. 흑자 났어요. 네. 재작년에도 한 800몇억 달러. 그러니까 2년 연속 지금 8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흑자거든요. 경상 수지가. 네. 네. 경상 수지는 무역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상품 네. 수지 그게 제일 큰데 네. 무역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네. 수입을 조금 하고 수입보다 수출이 많으니까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 수지가 좋으면 그 나라의 어떤 위신이라든지 돈을 네. 여기서 많이 벌어오니까 네. 그게 이제 좋다 이렇게 네.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상 수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평가 절상이 되는 거죠. 네. 네. 평가 절상이라는 건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네. 980원, 네. 960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뭐랄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게 이게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네, 네.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분기별로 월별로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가 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 네. 또 하나는 지금 경상수지가 일본처럼 네.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네, 흑자가 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 이에게서 설비 투자도 좀 조금 하고 네. 그다음에
원래 돈이, 흑자라는 게 수출을 네, 많이 해서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죠. 소비재로 이렇게 수입산을 좀 많이 덜 사고 그렇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약간 그런 스타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좋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국제 수지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경상 수지하고 자본 수지하고 나눠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상 수지라는 건 이제 상품 수지가 제일 크니까 그 위에 뭐 다른 수지도 소득 수지도 있고 네. 서비스 수지도 있고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일단 경상 수지 하면은 상품 수지가 제일 크니까 그 부분 보면은 네. 상품 수지라는 건 실물이 이렇게 거래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입과 지출. 그죠? 네. 수입과 지출을 빼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수지가 적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상수지가 적자면은 수출을 우리가 조금 하고 수입을 많이 하니까 네. 우리가 외화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결제할 외화가 네. 그 돈을 빌려오는 거죠. 해외에서. 네. 그게 자본수지예요. 네. 그래서 국제수지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 네. 그러니까 상품이 오가는 거하고 그 반대편에서 돈이 오가는 거. 거. 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제로가 돼요.
네, 에퀴벌런트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수지는 항상 제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자본수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자본수지에는 네. 직접 투자가 있을 수 있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와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요. 네. 지분을 한 10% 이상 살 수 있고 이게 직접 투자예요.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갖고 증권을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채권도 살 수 있고 이게 네. 이제 증권 투자로 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은행들이 돈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해외 네. 그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게 이제 자본수지예요. 예, 그래서 이 자본 수지는 경상 수지의 이면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경상수지도 흑자 나는데 자본수지도 흑자 날 수 있어요. 그죠? 뭔지 알죠? 네. 경상수지가 한 800억 흑자 났는데 자본으로 우리나라에 갑자기 주식을 사러 외국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본수지도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예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 네.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네. 워낙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돈이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달러를 사줘야 돼요. 네. 달러를 사주고 달러를 사주는 대신 원화가 풀리잖아요. 네.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이 우리나라 안에 네. 그럼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으로 해서 주가도 올리고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러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본 수지하고 그 경상수지를 합치면은 제로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둘 다 플러스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준비 자산이라고 있어요. 준비 자산. 준비 자산 증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수지가 100억 원이 100억 달러가 플러스고 경상 수지가 100억 달러 플러스면 200억 달러가 플러스예요. 두 개 합치면 그러면 준비 자산 증감에서 마이너스 200억 달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마이너스로 처리해주고 국제 수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제. 네. 이게 좀 어렵구나.
이게 지금 너무 어렵고
아, 너무 어렵구나. 네,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지으면서 오늘은 마무리 짓는 게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지금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설명이 됐어요. 자본 수지, 경상 수지, 준비 자산. 준비 자산. 사실은 개념 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이 얘기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게 그래서 주식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냐? 라는 게 가장 우리 청취자들이 가질 만한 의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식 투자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두 얘기한 대로 돈의 흐름, 예?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갖고 지금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거에 대해서 신흥국들은 초조해하는 거예요. 네. 그럼 벌써 주가가 약세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조짐이 있다고 하니까 작년 말.
자 그러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네, 네. 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식에는 났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주식에 좋다고 봐야죠.
왜 좋죠?
왜 좋냐면은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는 얘기는 네.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그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네, 네. 그죠?
그럼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 났으면은 경상수지 적자 나면 수출이 유축이 되니까 네. 수입은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못한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외국에서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한국의 경제에 문제가 있다 하고 돈을 빼가는 거죠. 주식을 네네.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다고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다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주식 투자를 그만둔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되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접근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흐름이죠. 흐름.
자, 그럼 거기서 얘기를 정리하고 자본수지로 접근해봅시다. 자본수지가 그럼 흑자가 나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자본수지라는 거는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제일 큰지 네. 그 분기별로 다 월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본수지가 어느 쪽에서 흑자가 나냐? 네. 직접 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왔냐?
네.
아니면은 그 증권을 많이 사러 왔냐 이런 네. 게 다 증권도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네. 이제 구별해서 판단해야 보는데 될 것이다. 네.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이트 그렇죠. 다 네.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주식 매수 매도 순매수 순매도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차차장님도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게 최근에 신문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들이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푸는데
네.
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 좀 돈을 풀었는데 그래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가 안 나는 구조라면서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복잡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면 그 점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일단 마무리
알겠습니다.
짓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 마무리 짓고 오늘 시간 좀 내용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거 한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게 얘기를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더 해오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뭔지, 자본수지가 뭔지 알아야 그게 주식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돈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돈이란 게 과연 뭘까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35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